여러분은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80년 동안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그 연구 결과, 행복은 돈, 성공, 명예가 아닌 인간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친구 등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죠. 그럼 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이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말에 관한 속담도 꽤 많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침묵은 금이다. 또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배운 속담이 하나 있는데, 입찬 말은 무덤 앞에 가서 하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입찬 말이란 입으로 찬양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자랑하고 장담하는 말은 죽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저번 주 주제와 일맥상통하네요. 그쵸? 자기 자랑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에피소드로 한번 다뤘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말이란 가족, 친구, 동료, 부부 등 맺고 끊는 모든 인간관계의 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감동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맞는 대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투, 억양, 특정 단어 사용 등등, 각자 개개인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또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외적인 부분 외에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대화죠. 말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이 나와 맞냐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은 사람, 그만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갈리죠. 저도 살아가면서 거쳐온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투, 이 대화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몇명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인간관계라는 게 대화 없이는 이어갈 수가 없는 건데 또 말이 통해야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이랑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별로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 별로 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의 이런 특정 말투가 상대방 너무 불쾌하게 한다. 등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안 좋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주제로 제가 겪었던 최악의 대화 유형, 또는 제 주변인들이나 미디어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대화법,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 매력적인 대화 스타일, 계속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 호감을 주는 대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듣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 또 말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 등, 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대화의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본인의 경험을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한 건 자기가 관하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피하고 싶은 대화 유형 탑5 중에서 첫 번째는 무한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무한하게 하는 행위, 말투가 가장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다그치게 하는 말투, 민망하게 하는 말투,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몇 가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에 산지 오래된 친구입니다. 가족도 거기에 다 있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이제 처음 놀러 갔으니까 집 구경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이제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무래도 궁금하죠? 미국인들은 뭘 먹고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장고 한번 구경시켜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흔쾌히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미국 그런 그로서리 품목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한국 음식이 되게 많네 이랬던 친구가 그냥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한국인이 한국 음식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아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순간 얼굴이 화끈할 수 있죠. 그 물어본 사람의 의도는 질문 반, 독백 반이잖아요. 진짜 한국인인 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미국에 오래 산 사람 치고는 냉장고에 한국 음식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움을 표현한 거기도 하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은 살짝 민망합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부드럽게 받아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한국 음식 그러실 때가 많더라고. 이렇게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둘만 있어도 민망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 외에 상대방을 좀 무안 줄수 있는 말투 중 대표적인 게좀 다그치는 스타일. 그것도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이 뭘좀 헤맬 때, 잘 못하고 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를 좀 써라. 아니, 이것도 못하냐? 등등. 상대방을 질책하고 다그치는 행위. 특히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이런다면 상처죠. 듣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는 말투는 무조건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끝마다 부정, 부정, 부정. 부정적인 말투. 은근히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꽤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 말은 이렇게 아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 아니. 라는 말이 참 습관이 되기 쉬워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는 말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말하는 건 애초에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말 동안 뭐 등산에 갔다 온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요. 월요일 날. 그래서 그걸 들은 여러분들이 일정이 되게 빡셌네요. 피곤하셨겠다. 이렇게 나름 공감언의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상대방은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고단한 거지. 이렇게 해서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그건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지. 등등 이 상대방의 그 리액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거기에 한번더 부정을 입히는 거예요. 듣기 좋지 않을 뿐더러 무언가 불쾌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부중에 있으니 이것 말도 너무 많겠지만 일단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이 아니, 부정부터 시작하는 이런 말투,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캐치를 해서 고쳐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나오는 주제마다 아는 척, 다 겪어본 척, 지식이 많은 척, 언급되는 주제마다 죄다 가르치려 드는 그런 유형들. 나는 이미 그쪽을 겪을 대로 겪어봐서 도가 텄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선, 이 대화 속에선 제일 박식하다. 제일 아는 것이 많다.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이런 마인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한번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주제마다, 아, 그거? 나는 훨씬 전에 해봤지. 야,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그거 할게 못돼. 하지 마. 야, 내가 그쪽에 꽤 오랫동안 몸 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좀 많은데 어떻게 좀 소개 좀 시켜줄까? 상대방이 경험담을 털어놓는 중간에 꼭 끼어들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은 자기 자랑도 포함을 시킵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연예인 누구누구 얘기한다. 그러면 꼭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 그 영화배우 그 사람? 나 개인적으로 좀 알지. 친분이 좀 있지. 몇번 사석에서 보기도 했고 사람 괜찮아. 은근한 인맥 자랑. 아시죠? 사람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몰라서 물어보지 않은 이상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좀 경솔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굳이 내 입으로 먼저 꺼내기보다는 일단은 상대방의 말들을 듣다가 들으면서 대화의 흐름을 살피다가 이 부분 내가 좀 한마디 얹어도 되겠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면 한마디 이렇게 거둘 순 있죠. 참이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겪어본 게 많을수록, 얘기하고 싶은 게 많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하지만 섣부르게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 은근히 까내리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왠지 모를 그런 우월감을 표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를 쓰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우월감이 감춰져 있어요. 내가 한마디 끼어듦으로써 상대방의 입을 닫게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 이 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왠지 모를 우월의식을 느끼려고 합니다. 어? 내가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다들 조용해지네? 아무도 말을 안 하네?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갑이구나. 약간 본인이 파워 포지션을 가진 양 우쭐댑니다. 이런 유형은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내는 대화법이죠. 본인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좀 주눅들 수 있습니다. 알죠? 속으로는 저 사람의 저런 화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고쳐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걸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는 내가, 맞춰주는 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그냥 살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러려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뭐 불쾌하다고 나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그냥 여유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뉘앙스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앞으로 엮이지 말아야겠다. 그냥 혼자만 이렇게 알아서 판단하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최소한의 리액션만 해준 다음에 그 상황을 그냥 넘기는 거죠. 마지막은 표정을 언급하고 싶어요. 이 대화에는 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표정, 제스처, 자세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1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세가 등 의자에 푹 기대고 이렇게 완전히 풀어진 자세,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약간 거만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할 말에서 해봐라 이런 자세. 뭔지 아시나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또 대화 중에 핸드폰 하는 사람. 이건 너무 뭐 단연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았지만 급한 거면 잠깐 자리를 떠서 빨리 해결하고 오는 게 베스트죠. 우리가 때로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손은 열심히 타이핑하지만 귀는 열려 있다. 귀는 듣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해라. 완전 착각입니다. 절대 두 가지 동시에 집중 못해요. 분명히 상대방의 말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대화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몸을 어느 정도 가까이 붙이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좀더 추가를 해보자면 말할 때 너무 짜증 섞지 말고 표정, 특히 인상 쓰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 상대방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참 대화라는 게 청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기본적인 자세. 내가 하는 말의 의도와 표정을 일치시키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주는 그런 눈빛과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형을 다섯 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듣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 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져요.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자꾸 말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흐름이 끊기죠. 그리고 상대방도 약간 김빠집니다. 자꾸 누군가 내 말을 중간중간에 끊는다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면 일단 입을 닫고 듣는 자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마디 듣고 한마디 말할 거, 10마디 듣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이제 말 끊기를 방어해 주죠. 그 다음은 공감인데요. 공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부터 던지고 시작하는 게 좋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회사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거. 다 힘들어. 다 똑같아.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려고? 관두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과,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속상했겠네.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더 듣기 좋나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왜 남에게 털어놓죠? 공감받고 싶으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감어리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말에 뭐 진위 여부, 결론부터 따지고 들기 전에 공감부터 내뱉고 시작하는 겁니다. 야, 진짜 힘들었겠네. 야, 너 진짜 놀랬겠다. 괜찮아? 등등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를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위로가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은 호감을 사는 대화법. 애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터치를 해보고 싶어요. 앞서 언급한 공감도 포함이 될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칭찬입니다. 칭찬 활용하기. 사실 저도 칭찬에 좀 인색했어요. 막상 칭찬을 받으면 기분은 너무 좋은데, 이걸 상대방이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워낙 이런 걸잘안 하다 보니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런 칭찬을 외국 사람들 통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여행하거나 이제 왕년 살 때. 확실히 외국인들이 이 칭찬에서만큼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진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칭찬 한마디가 참 사람의 기분을 하루 종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 스타일을 보면서 저도 좀 배웠죠. 이 칭찬이란 게 딱히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집어서 칭찬거리로 만들면 돼요. 뭐 아웃핏 칭찬, 여자라면 뭐 네일 칭찬, 너 네일 바꿨어? 너무 예쁘다. 뭐 친구가 염색을 하고 왔으면, 야, 너그 색깔 진짜 너한테 잘 어울린다. 찰떡이다. 무엇이든 다될수 있죠. 저는 칭찬에도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디테일 칭찬러입니다.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영혼 없이 아무 칭찬이나 내뱉는 게 아니라, 진짜 뚜렷한 변화나 찝어서 칭찬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이제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왔어요. 머리에 좀 웨이브를 이렇게 넣고 왔다. 이러면, 오늘 머리컬 너무 예쁜데요? 너무 잘 어울린다. 길이도 적당하고. 펌 하고 오신 거예요? 미용실 가서? 이렇게. 그냥 머리 바꿨네? 머리 예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이렇게 디테일을 파고드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저의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요. 피정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픽해서 칭찬거리로 만들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나도 뿌듯하고. 키는 그거죠. 가식적인 칭찬. 가식적인 칭찬은 독입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억지로 짜내는 칭찬. 억지로 닮은 꼴 찾아서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 누구누구 닮았다. 이렇게 쥐어 짜내서 했는데 막상 던지고 나니까 분위기 갑분싸되고 이런 경우는 피해야겠죠. 그 다음 원활한 대화를 위한 키. 호감을 찾는 대화법. 중 하나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말은 전달 방식에 따라 달렸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말도 충분히 듣기 좋게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아, 너 이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내 조언을 좀 강요하기보다는,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내 경험을 빗댄 조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는데, 꽤 효과가 있더라고. 물론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좀 긍정을 포함한 둘러 말하는 기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 경험을 빗댄 대화 스타일이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는 효과를 줄수 있겠죠. 마지막은 적절한 침묵 활용하기. 성숙한 사람은 말이 없답니다. 뭐 이런 대화법, 저런 대화법,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말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하죠. 침묵은 불필요한 언쟁, 화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해서 나쁠 건 없어요. 오히려 안 꺼내도 되는 말을 꺼내서 문제지.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침묵을 활용하는 거. 차라리 듣는 편에 서는 게 쉬워요. 마음이 가장 편하고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듣고 리액션 해주는 게더 편해요, 마음이. 물론 누군가 나에게 뭘 물어본다면 나도 내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부터 좀 듣는 입장에 서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침묵 활용하기.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건 형체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며 휘발성이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동시에 사라지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엔 영원히 박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될 말과 안될 말이 있듯이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는 것, 고쳐나가는 것이 핵심이겠죠.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은 남한테도 듣기 좋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싫습니다. 우리가 이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그걸 듣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더 헤아린다면, 기분이 어떨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내뱉는다면, 말로 생기는 오해나 갈등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이 인간관계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까다롭죠.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그중 가장 중요한 건이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살짝 표면만 다룬 느낌이라 앞으로 다룰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른 주제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리뷰와 별 5개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리뷰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